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이 여러분 뇌리에 지금 새겨주실 뿐만 아니라 평생 새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평생 이 질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의 지상사역이 종반전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을 곧 떠나실 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북쪽으로 25마일 떨어진 가이사랴 빌립보로 수련회를 떠나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헐몬산 기슭에 있는 도시로서 고대 가나안의 우상인 바알의 신전들이 산지에 있고 언덕마다 그리스 자연신 펜신의 동굴들이 있고 로마 황제의 대리석 신전들이 즐비한 곳입니다. 뒷배경에 경제와 지식의 신, 문화와 예술의 신, 정치와 군사의 신들이 지켜보는 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목수의 아들 예수 자신을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는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켰을 때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지배적이었던 견해를 전해드립니다. 더러는 세례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하고, 더러는 에레미야라 하고, 어떤 이는 그저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실제로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 세례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라기 4장 5-6절의 예언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엘리야가 왔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제2의 에레미야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엄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와 세례요한이 먼저 올 것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메시아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예언을 잘 알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고 엘리야와 요한 차원의 선지자로 알아봤습니다. 영적으로는 완전히 장님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에게 다른 사람들의 평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 자신의 사역을 이어받을 자들은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나를 선지자 가나라고 하는데, 선지자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을 대표해서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라고 합니다. You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말로 주는 이라고 번역했는데 여기 주는 우리가 예수님은 주시다 했을 때 그 주가 전혀 아니라 선생님은 Sir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첫째 예수님 그리스도시라고 합니다. 헬라어의 그리스도는 히브리어의 메시아와 같은 의미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원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모두를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세울 때 모두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없어지고 선지자도 끊긴 후에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성전이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이상 말하지 않으시기로 작정하시고 침묵하셨기 때문에 제사장과 선지자가 다 없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전적으로 왕을 가리키는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에 와서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특별한 왕을 가리키는데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원수들로부터 구원하실 왕, 이것을 가리켰습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고 고백했을 때 그는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왕이니이다 하고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로마 황제와 헤롯의 폭정으로부터 구원할 왕이시니이다 하고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실 구세주시다 하는 고백, 그 당시 베드로 머리에는 전혀 없었던 얘기입니다. 그 당시 제자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얘기입니다. 우리 늘 하나님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이 그 당시 사람에게 주신 그 교훈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구약 전체 그리고 신약 전체를 알기 때문에 결론을 가지고 늘 앞에 구약에서 하신 말씀을 해석하려고 그러고, 신약에서도 나중에 깨닫게 된 진리를 앞에 복음서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찾으려고 하는데 크게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 당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뜻이 무엇인가, 믿음의 종들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신 의미가 무엇인가,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한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오 하는 고백은 주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실 구원주시다 하는 의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거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많은 기적들을 봤지만은 겉으로 일어난 기적만 보았지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와 통치 보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누구이신지 알지 못했는데 이제야 비로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일으키신 기적 이런 것들을 쭉 보면은, 사실 복음서를 보면 우리가 이번에 본 마태복음을 보더라도 분수령을 이루는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하는 말씀이 나올 때까지 주님의 역사를 보면 100% 파워의 역사였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권능을 행하신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하신 다음서부터는 100% 무기력한 삶의 역사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는 것에 근거하면은 예수님은 정말로 구약에서 예언하신 권능의 임금 왕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 쫓아다니면 정말 로마 제국도 다 무너뜨리시고 헤롯 왕도 다 무너뜨리시고 옛날 다윗 왕의 영광을 되찾으실 것 같은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 정말 획기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제자 훈련 3년 만에 드디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분명히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바 요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베드로의 히브리어 이름을 부르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네가 깨달았으니 너는 정말로 축복받은 자로다. 그 다음에 곧 덧붙이십니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를 깨닫게 하시니는 내 혈육, 사람이 아니다. 더 구체적으로 조금 아까 내 아버지 이름을 내가 댔는데 내 부모가 가르쳐준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는 것은 인간의 상식과 논리와 경험으로는 알 재주가 없고 인간의 결단과 노력과 투지로도 알 재주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래서 우리의 영의 눈이 뜨여야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제자들의 눈이 완전히 뜨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오신 왕인 것은 알게 되었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는 아직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아직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21절에서 자신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은 21절 같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셨다 합니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완전히 의아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구원자 왕으로 오신 분이 나는 이제 곧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분이 어떻게 나라 전체를 구원할 수 있단 말인가. 또한 제자들은 당혹스럽고 실망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모든 것을 놓고 3년이나 따라다녔는데 스승이 곧 자신은 죽음을 당한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누구도 행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권능을 행하신 예수님이 갑자기 무능력하게 되어서 자기는 고난당하고 죽는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베드로는 즉시 예수님을 꾸짖으며 간언합니다.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일어나지 아니하리이다. 주님은 결코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혹독하게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사단아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너는 지금 사단 짓을 하고 있다 말씀하신 다음에 내 뒤로 물러가라. 제자의 올바른 위치는 스승 앞에 서는 게 아니다. 스승에게 감히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다. 스승 말씀하시면은 조용히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누구보다도 많았던 사람이었지만은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일 도모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왜? 베드로는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로 세상에 오신 것은 이스라엘을 로마 황제와 헤롯의 폭정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던 겁니다. 온 인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어야 하신다는 거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구원을 위해서 오시지 않고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 몰랐고 물리적 육신적 구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지만은 그것은 세상이 끝날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실 것이라는 것 몰랐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는 놀라운 고백을 했지만은 예수님에 대한 그의 지식은 부분적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의 열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께 사단짓을 했습니다. 자신의 의의로 하나님의 의의를 대적했고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려고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랬다면은 우리는 어떻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랬다면 우리는 어떻겠는가? 나는 하나님을 똑바로 안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똑바로 산다 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제일 문제합니다. 제일 문제. 오늘 가이사랴 빌립보 수련회에서 예수님이 던지신 질문과 그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은 오늘 크리스천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삼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보면 오늘 이야기 직전에 한 특이한 기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벳세다에서 한 맹인을 특이하게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늘 하시듯이 맹인의 눈에 안수하신 후에 물으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마치 자신의 안수의 효력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신 양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자 맹인이 대답합니다. 사람이 보이는데 나무들이 걸어가는 것 같나이다. 제 눈이 뜨이기는 뜨였는데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예상하셨다는 듯이 곧 두 번째 안수를 하시고 그러자 맹인은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님은 지금까지 모든 치유 사역에서 단 한 번의 병을 고치시고 완벽하게 고치셨는데 이 벳세다의 맹인은 두 단계에 걸쳐서 완전히 치유하신 거예요. 물론 주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한 번에 고치지 못하신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두 단계에 걸쳐 치유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이 육신의 맹인의 눈이 뜨인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의 영의 눈도 단계적으로 뜨일 것을 암시해 주신 겁니다. 제자들에게도 먼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너희 눈에 무엇이 보이느냐 하고 물으실 것이고 그들이 희미하게나마 보이는 것 본다는 것을 확인하신 후에는 이제는 평강 가운데 세상을 떠나시는 겁니다.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직 보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최소한 영의 눈은 뜨였기에 나중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때 제자들이 나머지 점진적으로 알아가게 하실 것 이것을 암시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도 영의 눈 뜨인다고 즉시 온전케 보는 것이 아니다 가르쳐 주시고 뜨인 후에 점진적으로 맑고 밝게 보게 된다는 진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것 이거는 평생의 과정이라는 것 이거 깨우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 제자들 마지막 산상 수련회로 데려가셔서 그에게는 마지막 집중 교육장으로 데려가셔서 물으신 질문입니다. 올해 수련회 첫 세션 가장 중요한 세션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질문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신가?서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그 다음에 하나님은 누구신가? 어제 수련회 시작 예배에서 언급했듯이 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 밖으로 데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영광의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인간에게 보여주신 가장 완벽한 모델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수련회를 올라오기 전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기록한 복음서 수없이 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중간 결론에 여러분은 도달하셨댔습니까? 특별히 어제 수련회 첫 세션에서 마태복음을 다시 종합적으로 집합적으로 본 후에 어떤 결론에 도달하셨습니까? 더 중요하게는 여러분은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이곳에 수련회에 올라오셨습니까? 교회에서 늘 교리를 공부했고 따라서 성경 공부는 교리 공부인 줄 알고 자란 사람은 특별히 올바른 교리를 아는 것이 모든 구원의 첫 발걸음이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어제 수련회 첫 세션에서부터 조금 의아해 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교리 이야기는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는 똑부러지는 해답 제시된 게 없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지진부진하게 들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삶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의도적입니다. 더 중요하게는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성경에 예수님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거의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이 교리 논쟁을 벌이자고 할 때마다 농부와 어부들도 아니 어린 나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단순한 삶의 이야기로 대답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결론은 너도 그런 이론 얘기 떠들지 말고 가서 이와 같이 단순한 삶을 살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둘째, 예수님을 따라 순교당한 열한 제자들도 모두 예수님 말씀과 삶을 가르쳤지 교리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 역사를 보고 그리고 복음서를 보면 그런 거 가르쳤던 적이 없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얘기하고 교회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성령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랬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셋째, 복음서를 쓴 기자들도 복음서에서 교리를 설파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과 말씀대로 산 단순한 삶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제자로 크리스천으로 거룩하고 아름다고 복되게 사는 데는 교리는 전혀 핵심적인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리의 유용성이 있습니다. 교리의 위치가 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에게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체계적으로 대답할 때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데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교리를 올바로 체계적으로 세우려고 애썼던 사람들은 선의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사분오열시키는 결과를 낳았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늘 성경을 보면서 주님에게 초점을 맞춰봐야 돼. 어느 목사가 와서 무슨 소리를 떠들든 어느 유명한 신학자가 무슨 얘기를 하든 예수님이 실제 그런 얘기 하셨는가 보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복음서를 보고 교회사를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졌던 질문들은 대부분 예수님의 삶과 업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들, 이들이 크게 관심을 가졌던 질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상호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셨는가, 이런 것들에 관한 질문들은 신약시대 교회에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모두 헬라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교부들에 의해서 나타난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전통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수백만 배 더 중요한 것은 성경 66권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기독교의 좋은 전통도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잘 믿고 지켰어도 이게 하나님 말씀과 좀 위배되는 것 같다 할 때는 그걸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근원적인 질문에 초점을 맞추어서 복음서를 읽어보면 누구나 도달해야 되는 결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질문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그 질문은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결론에 도달해야 됩니다. 왜? 크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복음서 어디에서도 한 곳에서 한마디로 간결하게 포괄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신약 어디에서도 한 곳에서 진리를 선포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니 신구약을 통틀어서 어디에서도 쪽집게 답안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대신 수천 년에 걸쳐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를 잘 모르고 그 당시의 역사를 잘 모르고 그러면은 이해하지 못할 것들이 꽤 많이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시인들의 시와 지혜자들의 경구를 통해서 수많은 비유들을 통해서 설화체 역사 이야기들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들어본 적이 없는 본 적이 없는 귀한 찬란한 다이아몬드와 같아서 여기서 보면 이 모습이 보이고 저기서 보면 저 모습이 보이고 이 사람이 보면은 이 모습이 보이고 저 사람 보면은 저 모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보다 근원적으로는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정의상 유한한 인간은 무한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재주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는 태양의 그것과 같아서 너무 가까이 가면 우리 눈이 멀기 때문입니다. 어떤 진리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진리라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 가까이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데 한계가 있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그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고백했듯이 지상에 사는 동안은 자신은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보고 부분적으로밖에는 보지 못한다 하고 겸손하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어제 베드로후서 3장 말씀에서 보았듯이 주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조차도 바울의 말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이번 수련회 주제 성구에서 호세아가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교리 강의를 통해서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죽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데서 오는 경험적 산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학교 다니면서 늘 수천만 번 경험했던 지식입니다. 아무리 교수가 와서 똑똑하게 뭐를 설명을 해도 자기가 실제 삶에서 체험하지 않으면은 금방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학교에서 특별히 어린이들 실험 체험 교육이라는 것을 많이 합니다. 그거는 생생하게 남는 거예요. 자기가 체험했기 때문에. 상식과 논리와 경험을 내려놓고 나의 많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내려놓고 무식하게 들리고 어리석게 들리고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포효하는 홍해와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을 때 자신의 많은 계획과 야망과 포부를 부인하고 주어진 삶의 크고 작은 십자가를 뿌리치지 않고 묵묵히 지고 주님을 따라서 골고다까지 가서 죽으려고 할 때에만 경험하는 산 지식입니다. 기독교의 지식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사는 자만이 알 수 있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어렵다, 이것은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내가 실행할 수 없다, 이러한 식으로 지금까지 쭉 살아온 세월이 많다면은 여러분은 주님을 온전히 알 재주가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부모와 형제와 처자와 가옥과 전토 다 버리고 예수님을 가장 존귀한 분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주님과 24/7 1년 365일 동고동락하며 주님의 말씀과 삶으로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배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3년 공생사역을 마치시고 죽으러 가시기 직전에야 영의 눈이 비로소 뜨여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본 거예요. 그것도 부분적인 지식을 얻게 된 거예요. 주님이 어떤 구원자인지 몰랐고 무엇으로부터 구원하는지 몰랐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주시다, 로드시다 하는 것도 몰랐습니다. 어떻게 아는가? 마태복음을 보면 마가복음을 봐도 그렇고 예수님이 주시다라는 표현이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도 많이 들어갖고 전부 이 짬뽕이 돼갖고 이게 지금 언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지 모르고 적용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전체를 봐도 예수님은 주시다 하는 표현이 없습니다. 누가복음에 가서 몇 번 나오고 그 다음에 바울서신에 가서 수없이 나옵니다. 반면에 바울서신서에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말이 없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주시다 하는 말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신약에서도 다 봐야 되는 거예요. 복음서에서도 마태복음만 봐갖고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자들 컨퍼런스를 하면은 컨퍼런스 프로시딩스를 이렇게 쭉 봅니다. 그거를 보면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관한 세션을 가진 거예요. 처음에 보면은 서론적인 얘기 몇 사람이 나와서 합니다. 그 다음에는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은 누구신가?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 누가복음, 요한복음, 거기서 끝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에서 나타난 분, 고린도서에서 나타난 분, 오만 우리 하나님 말씀에 나타난 분을 거의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 서점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의 다채로운 모습 보여주는 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중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100 Portraits of Christ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초상화 100선.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할 얘기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또 학문적인 책들도 그런 책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그리스도론에 관한 과목을 들으면서 책을 여러 개 읽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 The Many-Sidedness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다양한 면 여기에 관한 책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시대와 문화를 통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이 주님을 아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캘큘러스를 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서부터 도대체 몇 년 동안 수학을 공부해야 되셨습니까? 생활영화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지금까지 투자해야 했습니까? 하물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공부와 묵상이 요구되겠습니까? 제가 신학교를 나오고 목회자가 되고 나자 근심 걱정이 수천 배로 늘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는 교수들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됐는데 그러면 A도 받고 뭐 그랬는데 막상 목회를 하려니까 성경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제일 두려운 것은 성도가 와서 성경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 이게 제일 두려웠습니다. 아마 나중에 저처럼 45세 중생하고 신학교 간 사람들은 아마 저와 비슷한 경험을 많이 했을 겁니다. 신학교에서 배운 무슨 론에 관해서 떠들라 그러면 그래도 좀 얘기할 게 있는데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책들 보느라고 하나님 말씀은 볼 시간이 없었어요. 신학교 가기 전에 그나마 갖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나 이거 어떻게 할 건가? 매주 설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건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매주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 여러 개 찾아보고 설교하는 거 그렇게 갖고 또 이번 주 넘기고 다음 주 넘기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처럼 괴로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답답하지만은 성경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한 챕터 한 챕터 한 문단 한 문단 자세히 공부해서 강해 설교를 하자. 언젠가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래도 목사로서 부끄럽지 않게는 알게 되리라. 그거 하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전체를 다 강해하는데. 물론 강해는 다 했습니다마는 성경의 세 책은 제가 실제로 설교로는 못했습니다. 우리 부목사님 둘이 하필이면은 와서 뭐 하겠냐고 물었을 때 전부 에레미야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서는 우리 부목사님 둘이 다 강해 설교를 했고 에레미야 애가 못했고 아가서 제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자세히 공부를 하고 그 자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무슨 질문을 해도 내 머릿속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다 노트에 있기에 나한테 시간만 조금 달라고 그러면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갑자기 무슨 상황이 생겨서 30분 후에 설교하라 그러더라도 저 2, 30분만 주십시오. 그러면은 딴소리는 안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뚜벅뚜벅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만 무슨 일을 하건 지름길을 가려고 합니다. 우리 평생 공부하면서 그런 거 몇 번씩은 다 해보셨을 겁니다. 물리, 화학, 생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물리 1을 듣고 제대로 하고 물리 2를 듣고 그 다음에 물리 3를 들어야 하는데 우리 박영주 집사님, 정혜민 집사님 잘 공감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거 넘어가려고 시험만 봐서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되지도 않고 평생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 말씀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에 관한 진리는 쪽집게 강사가 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진리가 아니에요. 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전체가 주님을 계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은 주님께서 엠마오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다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을 세 구분으로 말씀하시면서 율법서와 선지서와 그리고 시편, 시가서 이것이 모두 나에 대해서 증거하느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똑바로 알기 위해서는 구약 전체를 다 알아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름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 고백 같은 것을 통해서 기독교의 진리를 요약해서 그것만 좀 알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신앙 고백들, confession들이 있어 왔는데 소수교단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더 진실하게 접근하는 소수교단들은 그런 신앙 고백들 예배드릴 때 하지를 않습니다. 사도신경 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게 잘못돼서가 아니라 참 잘해놨는데 잘해놔도 성경의 전체 진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관한 전체 진리는 그건 표현할 재주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전체를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한다 합니다. 그런 교회 무서운 교회입니다. 왜?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의 진리 알아야 되는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번 수련회 우리에게 아주 좋은 출발점입니다. 이혜원 목사님, 하나님 말씀 뚜벅뚜벅 전하시고 말씀대로 사는 구체적인 예들을 우리에게 많이 들려주셨는데 그 중에 우리 한 가지만이라도 배우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공부가 바빠도 아무리 장사가 바빠도 아무리 육아가 바빠도 아무리 몸이 불편해도 아무리 급한 불이 내 발등에 떨어졌어도 하루의 첫 시간만큼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말씀과 기도와 가능하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알아가는 시간으로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는 대로 그대로 살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어제 개회 예배에서 기원했듯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계속 자라가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에서 더욱더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이제는 무기력한 삶 살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의 삶 정말로 기쁘고 즐겁고 평강스러운 삶 모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